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얼마의 높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나는 지금 매우 실제적인 일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젊은 형제들에게 간략하게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한 장은 우리의 주님이 그분의 제자 베드로에게 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망설임 끝에 그분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그가 돌연 그와 함께 어부되었던 요한에게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이렇게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마치 나에게 우리 각 사람은 모두 자신에게 이 질문을 놓고 동일하게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라고 묻거나 혹은 바울의 말을 사용하여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영국의 한 청년 동역자 집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선교사가 되어 동양에 가서 주님을 섬기려고 예비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선교사가 되는 기본 자격을 물었습니다. 나는 확실히 선교의 날들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은 각 나라에서 또한 함께 사역하는 곳에서 일할 그분의 종들을 부르신다고 느낀다며 답변했습니다. 아래의 몇 가지 점들은 내가 그들에게 언급한 중점입니다. 이 점들은 이 책의 앞에서 상세하게 말한 바 있는 일들에 반응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은 기점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런 자격들을 열거하거나 어떤 사역자에게 말할 때 만약 이 점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절대적으로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님에 대한 모든 봉사의 기초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분 안에서의 자신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양의 오랜 전통을 가진 대부분의 종교는 다 아주 높은 윤리와 도덕의 표준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중국 사회는 다른 국가들과 같이 어떤 일들에서는 확정적인 표준이 없겠지만 만약 한 남자나 여자가 화를 내거나 인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제력이 부족한 엄중한 표시로 봅니다. 만약 한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이기는 생명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항상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이것은 또한 그들의 간증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간증해야 하는 대상은 이 사실로 인하여 자신이 종교와 도덕에 있어서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규제를 숭상하고 심지어 오락과 안위를 경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효과 있게 그리스도를 간증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진실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설득당하도록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자아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처리를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육체로부터 해방을 얻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생활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완전한 의뢰. 우리가 단체적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분을 떠나 다른 공급의 통로로 돌아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양인들은 쌀밥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많은 사람들 안에 역시 이러한 성향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적인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곧 믿음과 암시의 생활이고 더욱 각박하게는 믿음과 우편소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이나 문자를 사용해 이를 대표하여 무엇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 대해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적게 만질수록 더욱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곤란하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감히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온당한 보장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관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특정한 사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주님을 위해 간증하는 일반적인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이와 같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땅히 그 영이 특별하게 그의 안에 조성되고 그로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독특한 인식이 있게 하는 뚜렷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사역은 마땅히 이 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복음 전파와 일반적으로 성도를 세우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곳의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믿는 이들이 우리에게서 특별한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만족해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급해하지 않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나를 믿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줄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불어넣어줄 수 있습니까? 만약 음식물 자체가 식욕을 돋구기에 충분하다면 굶주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여 전도나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영적 체험을 분배하는 것을 접하게 되면 갈급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갈급함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태도. 우리는 밖에 나갈 때에 언제나 등에 배움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붙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험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장하여 자신이 아직 체험하지 않은 일들을 강론하는 것은 단순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하고 지나치게 성급하다면 당신은 다음에 반드시 자신이 준 답안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고 그때 당신은 이제 다른 답안을 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고 선포할수록 우리는 듣는 이가 더욱 비평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그들이 우리에 대해 과분한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나친 우월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분명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통의 문을 닫게 할 것이고 우리가 얻은 것을 진실하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역자에게는 당신이 내게 만약 무슨 말할 것이 있다면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나 역시 주님의 제자이니까요. 라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건대 항상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배움이라는 글자를 적어도 10년은 등에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사의 역사. 하나님의 행사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미 다른 곳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기묘하게도 우리의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것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선교사들은 모두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으로 어떤 일들을 해석합니다. 기독교의 교사들은 현재 기적이 희소한 것에 대하여 아주 쉽게 교리상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절대로 단순한 믿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시성을 가진 한 재봉사를 기억하는데 그는 정말로 대단히 단순한 사람이었으며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수중에는 오직 마가복음 한 권이 있었는데 그는 이 책을 읽음으로 구주를 만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16장에 의심스러운 단락을 자세히 읽은 후에 주님께 주여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은사, 병고치는 은사를 내게 주시면 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장 나가서 그 마을에 이 집 저 집 다니며 병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후에 우리는 그를 만났고 또한 그의 일에 관하여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그의 겸손과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마을 안에서는 확실히 기묘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설득당하고는 주님이 이교의 거짓신보다 더 뛰어나심을 인정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여전히 겸손한 형제로 어떤 과장하는 말이 없이 묵묵하게 계속해서 주 예수님을 위해 간증하면서 소박한 시골의 재봉사로 남아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서양에서 대단히 경건한 형제들의 집회를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소 곤란한 교리를 다루었는데 갈수록 깊이 그 문제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필요가 있어 오게 될 때 만약 여러분이 귀신을 몰아낼 줄 모른다면 성경에 대한 상세하고 완전한 지식은 하나도 쓸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세련된 문화인이어서 결과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문 밖에 가둡니다. 어떤 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기회 안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천연적인 근심이 우리가 그분을 향해 믿음의 일보를 내딛는 것을 금지함으로 인해 생명의 기적을 얻지 못하고 다만 하나의 새로운 교훈만을 얻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참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과 징조로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기묘한 행사는 요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사탄의 자리를 향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주인처럼 이렇게 많은 종들을 가진 주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각 종들에게 모두 합당한 일을 주십니다. 그분은 요셉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정해진 때에 제사장에서 왕으로 전환하는 일을 특별하게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온 것은 왕에서 선지자로 전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 필요가 있을 때는 한 작은 시녀가 그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심지어 나귀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도록 예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배하신 위치를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몸 안에서의 직분에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이 저것을 하도록 안배하십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웅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계획은 도리어 그들을 다른 곳에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뜻에 맞지 않은 일들에 직면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 중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뜻을 정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미리 아심이 우리가 출생하기 이전에 우리의 환경을 예비하고 우리의 길을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출생으로부터 선택되었고 다소의 사울은 모태로부터 분별되었으며 예레미야는 이보다 일찍 그의 어머니가 아직 잉태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사울의 상황은 확실히 아나니아를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그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들은 사람이 의외로 주님이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위해 기묘한 길을 예비하십니다. 비록 어떤 때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가정에 태어났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가 누구의 집에 자녀가 될 것인지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는 좋아하지만 형제나 자매 혹은 다른 친척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손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그분으로 인해 찬양할 크고 좋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윗의 사역은 골리앗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일찍이 그는 그의 목양하는 날들 가운데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는 그물을 당기는데 대단히 능숙했습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그는 욥바에서 본 큰 보자기의 이상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장막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업종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배운 후에 다시 와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사람이 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락하는 때에 디모데가 예비되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돌연히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원망하거나 교만할 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사람도 시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우월함이 우리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유전, 우리의 출생, 우리의 천연적인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노정에서 또 다른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 역시 그분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할 때 우리는 엎드리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이것이 곧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며 그분은 여러 해 전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특별한 종을 얻고자 하실 때, 또 교회에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긴급한 시각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의 역사 가운데는 도처에 그분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잠시 멈춰 돌이켜본다면 각 사람은 다 일생 동안 그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의 한마디는 비록 앞뒤 문장이 다른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계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대한 태도를 말해줍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러한 말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미리 아신 일을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진리의 영.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에 관한 일을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앞에 몇 장에서 특별히 바울의 사역을 논할 때 우리는 여러 차례 신성한 사물에 대해 계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아마 이런 일들 중 한 가지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 흥분하며 나는 그 중 한 가지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대답하려면 나는 다시 한번 진리의 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한 인격이시며 이제는 매우 편리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돕도록 예비두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극히 큰 고노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 자신을 위해 간증하시고 그들이 모든 진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마음이 신성한 사물의 계시를 초보적으로 얻기 위한 것이든 혹은 우리가 후에 이런 신성한 사물들을 진정으로 우리의 일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가 가득한 분께 돌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실제를 보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런 실제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를 통해서 그분은 성장의 문을 여시고 후자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성장의 길에서 전진하도록 이끄십니다. 전자는 터이고 후자는 그 위의 건축입니다. 그 영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길을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영의 징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노정을 완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영의 이 양면의 일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 두 가지 일에 있어서 우리는 확신 있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계획을 초안하셨고 아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으며 이제 그 영은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룬 것을 우리에게 교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지극히 크신 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아들의 일이 완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 역시 아들이 그에게 맡긴 일을 완성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들의 일은 아버지의 일과 동일하게 포괄적인 것입니다. 전자는 후자보다 조금도 많지 않고 또한 후자보다 조금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위대한 것처럼 아들의 일이 그렇게 위대하고 아들의 일이 위대한 것처럼 그 영의 일 역시 그렇게 위대합니다.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은 그 영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이루시는데 조금도 누락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실제의 풍성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에 대하여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실제의 풍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영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절대적인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아들이 그분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양면적인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에게 신성한 실제의 성질과 척도를 계시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를 그분이 계시하신 각각의 일의 실제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을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체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들의 생활에서는 풍성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도 부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더욱 적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것이 어찌 그들이 그 영의 징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압력 중에서 나를 확대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압력의 목적은 사람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아니하셨느냐. 잠시의 가난함은 영원한 부요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압력과 가난함을 헛되이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모든 압력을 확대에까지 이끄시고 모든 가난함을 부요에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이 계속해서 곤고함과 빈곤함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곤고함과 빈곤함은 결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곤고함은 확대로 통하는 길이며 궁핍함은 부요로 통하는 길입니다. 다시 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풍성한 그림입니까? 당신은 아마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계시록을 읽었지만 깨달은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계시록 21장이 말하는 부요와 풍성과 영광이 이 땅에서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이며 심지어 솔로몬의 찬란했던 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 지상에 정금을 깔은 길이 있었습니까? 세상은 언제 햇빛이 필요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 어떠한 풍성입니까? 이 어떠한 찬란함입니까? 지상에는 아직 한 나라도 새 예루살렘처럼 부유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이 어떠한 광활함입니까? 지상에서는 한 성도 그것의 백분의 일만큼 광활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기는 자가 이러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새하늘 새 땅에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만 있고 성령은 언급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답안은 반드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분의 일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의 그 일의 결과는 교회 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날에는 성령도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 영의 역사의 결과는 새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실제적인 것이고 그 영이 이루신 모든 것의 완전한 나타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교회를 만지면 그리스도를 만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신이 그 성을 만지면 그리스도의 영을 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배의 풍성한 영에 의해 충만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는 바로 그 성이며 그 영의 완전한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주님과 같이 성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합니까? 유일한 길은 압력으로부터 확대에 이르고 가난함으로부터 부유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압력을 통해서 확대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세 사람이 풀무 안에 갇혔을 때 네 사람으로 변한 것이 바로 압력을 통해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풀무가 세 사람에게 공간이 너무 부족하여 도망갈 길을 찾으며 어떤 사람들은 제안을 받기 때문에 네 번째에게 줄 공간이 있다고 느낍니다. 곤란함으로 우리를 가두어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지 않고 곤란함으로 우리를 그분 안에 가두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압력을 통해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 말한다면 감옥의 문은 다만 세상을 밖에 가두고 하나님을 안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감옥은 그들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욱 큰 풍성에 들어가도록 해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이 잇따라 욥에게 이르게 하셨지만 이 시련들은 오직 그를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도록 했을 뿐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간증을 위해 반모섬까지 유배되었지만 부활의 주님은 친히 문을 열고 그에게 모든 일의 영광의 결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압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압력 가운데서 길을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곤고함 가운데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곤고함을 통해 생명의 풍성을 얻습니다. 시련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시련 중에는 단지 제한과 구속됨과 사망만이 있다고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중에서 확대되고 해방되고 풍성한 생명으로 통하는 길을 찾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필요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풍성하여 당신이 그들의 풍성을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난 어려움은 그가 다 만나보았고 당신이 처한 곤경은 그가 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부의 원천이 있어서 필요가 있어 그들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풍성을 몸 안에 쏟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다른 믿는 이들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런 믿는 이들 중에는 심지어 그들이 경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멀리서 와서 우리에게서 양식을 얻기 바랄 때 주님은 혹 우리가 이웃을 향해 그에게 줄 것을 요구하기를 허락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궁핍함과 영적인 곤고함은 교회 중에 두 가지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궁핍함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곤고함 역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궁핍함과 곤고함의 원인은 그 영의 징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런 징계를 체험한 이들만이 비로소 풍성하고 확대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물을 거쳤고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역사도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병, 그들의 가정 문제, 그들의 역경,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한 면으로 이런 가르침에서 도망하여 쉽고 안일한 생활과 형통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곤고하고 궁핍합니다.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들을 찾는 것은 무용한 것이며 그들에게는 넘쳐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말씀 전하는 것이 다만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사역이 다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 혹은 일만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를 체험했는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제까지 그 영이 당신을 괴롭히시도록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일생은 반드시 궁핍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풍성을 흡수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으므로 그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역입니다. 계시는 징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 영의 징계를 받아들이면 그 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를 계시하시고 우리를 이런 실제들 안으로 들어가게 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징계를 피하는 것은 그분이 역사하실 기회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은 기회를 찾아 우리를 확대하려 하시지만 우리는 곤란이 오면 도피하고 시험이 임하면 우회합니다. 아, 우리 자신은 어떠한 손실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어떠한 손실을 받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만약 고의로 주님의 뜻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은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고치고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의 적극적인 면의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다루심에 순복하기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손을 이끌어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여, 나는 당신이 주신 잔을 다 마시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원하고 쓸개나 초로 고통을 감소시키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 원합니까? 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만 그분이 그분의 마음 안에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지. 그것은 풍성, 곧 새 예루살렘의 풍성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 가운데는 풀무에서 연단하지 않은 금이 하나도 없고 불을 거치지 않은 보석이 하나도 없으며 고난을 거치지 않고 산출된 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에 대해 물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분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말하는 진리의 영의 사역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인데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이며 이것은 절대로 저지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의 이상은 곧 신부가 남편을 위해 곱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우리는 장차 이것을 직접 목격할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라는 이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하늘 위에 견고한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아버지의 안전한 손에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일생을 안배하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처음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역사와 같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려 하는데 이것이 그분이 관심하시는 것입니다.